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 형인 김정남이 피살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에 따르면 북한 국적의 김철이란 이름의 남성이 13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병원으로 옮겨지던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관할하는 말레이시아 경찰 관계자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망한 남성이 오전 10시 30분 마카오로 출국할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쿠알라룸푸르 공항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6일 마카오에서 입국했던 이 남성이 이날 출국 대기 중 여성 2명으로부터 화학물질로 보이는 액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다른 공항 관계자 역시 VOA에 김정남이 오전 9시 무렵 공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며 15일에 부검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김정남을 공격한 두 여성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며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용의자를 북한 여성 요원으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외교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13일 비공개 긴급회의 뒤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이번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특히 이 같은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을 돕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에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안보리는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 행동을 자제하고 안보리에 명시된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최일 영국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북한 대사를 불러 북한의 행동이 여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자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로 돌아와 핵과 탄도미사일 대신 자국민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현학봉 당시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과 관련해 전격 사임했습니다. 플린 보좌관은 사임서에서 자신이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불안정한 정보를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 등에게 보고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 보좌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키스 켈로그 전 육군 중장을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시온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플린 보좌관 사이의 관계가 서서히 악화돼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을 권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펜스 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번 결정이 적절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14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리 인상 시점을 너무 오래 기다릴 경우 물가 상승을 촉진하고 연방준비제도가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상하게 돼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충성을 맹세한 필리핀 반군단체가 독일인 인질의 몸값을 요구하며 살해 위협을 가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필리핀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부 사하프가 14일 공개한 동영상에는 독일인 유르켄 칸트너 씨가 등장해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영상 속 자막에는 오는 26일 오후 3시까지 3천만 페소, 미화 60만 달러의 몸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인질을 참수하고 이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하겠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아부 사야프는 아울러 이번 동영상이 최후 통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2월 15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13일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살 당시 김정남은 김철이라는 이름의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며 15일 1차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 should be done tomorrow morning by the hospital. Then only we can ascertain.
한국 내 전문가는 김정남 피살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며 정보기관의 과잉 충성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조금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3m 사이, 서해 북부는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15일 오전 중에 사망 원인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언론들은 14일 한국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정남은 13일 오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두 명에 의해 독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경찰당국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평양 출신의 남성이 전날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청사 의무실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여권 이름이 김철로, 평양 출신 1970년 6월 10일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남은 1971년 5월 10일생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생년월일이 다르지만 김정남이 가짜 여권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압들 아지즈 알리 세팡경찰서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망한 남성이 13일 오전 마카오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9시쯤 공항에 도착한 뒤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Monday morning at around 9, there's one Korean guy which is about to board a plane. Destination is for Macau. Around 10:30, the flight is supposed to be at 10:30. So at around 9 when he was at the airport,
이 남성이 10시 30분 이륙하는 마카오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공항에 있던 중 공항 직원들에게 몸이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해 공항 의무실로 이송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했다고 알리 서장은 밝혔습니다. 알리 서장은 현재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15일 오전에 1차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ich should be done tomorrow morning by the hospital. Then only we can ascertain as for the cause of death.
알리 서장은 병원 측의 사망 원인 진단 결과를 토대로 화학 성분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남이 사망한 곳은 쿠알라룸푸르 인근 푸트라자야 병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알라룸푸르 공항 관계자는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두 명이 김정남에게 화학물질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온라인 매체인 더 스타도 경찰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사망한 남성이 공항 직원에게 누군가가 뒤에서 잡고 얼굴에 액체를 뿌렸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과 여러 외신들 역시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스프레이 독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일부 매체들은 김정남이 공항에서 독침을 맞고 살해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범행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두 여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남은 북한 후계자에서 밀린 뒤 오랫동안 해외를 떠돌았습니다. 특히 이복 동생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김 씨를 독살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1년생으로 올해 45살인 김정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본처 성예림 사이에 태어난 장남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입니다. 김정남은 북한 수뇌부가 강조하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장손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후계자 1순위로 꼽혔습니다. 김정남의 어린 시절 보호자 역할을 하다 탈북한 이종사촌 이한영 씨의 회고록을 보면 김정남은 이런 혈통 배경 때문에 어려서부터 왕자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자랐습니다. 수백 평에 달하는 오락시설과 생일 때면 관리들이 바치는 고가의 선물이 집안에 넘쳤다고 이 씨는 책에서 증언했습니다. 이런 총애를 받고 자라 성격이 제멋대로였고 유흥과 호라운 생활을 즐겼다는 게 이 씨와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하지만 스위스 유학을 하면서 자본주의에 눈을 뜬 뒤 북한도 변해야 한다고 아버지에게 조언하다 마찰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 기자로는 이례적으로 김정남과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5년 전 김정남에 관한 책까지 펴낸 일본 도쿄신문의 고미요지 기자는 VOA에 김정남이 유학 뒤 아버지에게 북한 경제를 자본주의를 이용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들에게 경계심을 갖고 두 사람 사이에 많은 마찰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남 씨가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 외국에서 떠돌게 됐다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 나리타 공항 미륵 미수 사건이 김정남이 후계자에서 밀려난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김정남은 지난 2001년 도미니카 공화국 가짜 여권을 소지한 채 두 명의 여성과 아들을 데리고 일본 디즈니랜드 관람을 위해 입국하려다 체포돼 강제 추방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후 평양 권력층에서 멀어져 중국과 마카오에서 생활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까지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이복 동생인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자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3대 세습과 독재 체제를 강하게 비판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2011년 고미요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 어린애의 표정에서 북한처럼 복잡한 나라의 후계자가 된 인간의 사명감과 진중함,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표정을 전혀 읽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수뇌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붕괴됐다며 특히 전국에 만연된 부정부패 현상은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을 연상시킨다. 북한 정권의 철권 통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해 김정은 정권의 노여움을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검찰은 지난 2012년 탈북민으로 위장해 입국한 북한 공작원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 씨가 2010년 김정남을 중국에서 위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김정남을 살해하려 택시기사까지 매수했지만 그가 중국에 입국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김정남을 누가 살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독살했을 가능성이 99%라고 지적합니다.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싹을 아예 잘라버리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 혹은 수뇌부의 충성 경쟁에서 김정남이 희생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영국의 BBC 방송 등 외신들 역시 북한 정권은 과거 해외에서 암살과 테러, 납치 행위를 했다며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남에 관한 책을 펴냈던 고미요지 기자는 14일 VOA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독살 지시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일가의 제일 장남이니까 북한에서는 좀 기자는 존재 아니었는가. 김정은 정권이 5년 들어가지고 또 자기 체제를 든든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저 확실히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다고 봅니다.
고미 기자는 2012년 이후 김정남이 다시는 북한 정권에 도발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평양과 관계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번 피살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14일 현재 김정남 피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 전문가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정남 피살은 북한의 소행이 분명하고 정보기관의 과잉 충성 가능성일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안찬일 소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앞서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제일 궁금한 거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거의 100% 북한의 소행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김정남이 나라 밖에 적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김정남을 보호해주고 관리하는 입장인데 물론 암살된 장소가 말레이시아라는 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북한에게는 노비자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광부들도 많이 나가 있고 그 외 해외 송출 인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 공작원들이 침투하기 아주 좋은 나라고 김정은이 그 지역을 자주 왕래했고 특히 미녀 첩보원들에 의한 암살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북한이 어떤 대남 공작 해외 공작원들을 미녀 첩보원들로 이제 다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공작원에 의한 복침 암살이다. 이것은 북한의 어떤 전유물을 이번에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번 그 공작 그 사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직접적인 지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것은 뭐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마 반반이 아니겠는가.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을 수도 있고 또 항상 그 과잉 충성 분자들이 북한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김영철 통전부장도 이제 지난해 혁명화를 갔다 와서 뭔가 만회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또 김원웅도 이번에 갑자기 해임된 원인도 뭔가 경찰총국이나 대남통전부나 국가보위부 세계 핵심 권력기관이 암투 과정에서 김정은을 살해하는 문제를 놓고 우위 선점권을 노리는 권력투쟁으로 김원웅이 해임됐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반반 김정은의 직접 의지와 명령이 있었고 아니면 또 그 밑에 과잉 충성 분자들이 김정은의 의중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을 가능성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김정남이가 그 세습에 반대한 것은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 20년 이상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쪽을 뭐 돌아다니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몇 년간 잠잠하다가 그 독살한 이유는 뭘까요?
글쎄 김정은이 올해 이제 집권 만 5년째가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북한은 꼬꼬지는 해 종주년을 중요시하고 뭔가 이제 5년의 권력 집권에 이제 자신감을 얻고 이제 자기에게 반대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처리해버리겠다. 그리고 뭔가 새롭게 출발하겠다. 여기 이제 김정남이 분명히 걸림돌이 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또 중국도 뭐 한때 노골적으로 지난해만 해도 평양의 리즘 천지를 강조했고 그 리즘 천지 방식도 뭐 정권 자체 사회주의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김정은만 드러내는 일명의 그 핀센트 리즘 천지를 자주 강조해 왔는데 그렇게 될 경우 중국에 대한은 당연히 그 장성택처럼 중국의 시장 경제를 선호하는 김정남을 거기에 앉힌다 이런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할 때. 최근 들어서 김정은은 김정남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북중 관계가 갈등 고조기 오면 자기가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라이벌을 제거하는 그런 순서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쯤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침을 맞았다 이런 지금 보도인데요. 공항으로 북한 측이 그럼 유인을 했을까요?
아마 유인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유인보다는 그게 아마 이제 길목을 지켰다고 봐야죠. 김정은이 뭐 비행기에 내려서 싱가포르로 간다든지 파리 또 아들이 있는 김한솔한테 간다든지 늘 다니는 아마 통로가 있었을 겁니다. 뭐 호랑이나 이 맹수들도 그 약자를 잡을 때 길목을 지키듯이 북한 공작원들이 과거 뭐 김현이 칼기 폭파범이나 볼 때 항상 그 지키는 길목이 있고 다니는 또 통로가 있고 목표에 대해서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답습되는 훈련을 통해서 딱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저는 길목을 지키다가 요 미녀 첩보원들의 행동에 옮긴 걸로 판단이 됩니다.
북한 당국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그 살해해서 죽였는데요. 이것이 외교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죠. 지금 김정은이 그렇지 않아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북한 내에서 장성택이나 뭐 현영철이나 뭐 많은 그 사람들을 숙청처형한 것도 지금 그 죄목에 포함되는데 만약에 말레이시아에서 제3국에서 자유국가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공작원을 보내서 테러로서 독침으로서 암살했다. 이 북한의 그 미녀 공작원 둘이 말레이시아를 벗어나서 북한도 도망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과거 버마 아웅산 테러 때처럼 두 명이 생포되는 그 생포자를 통해서 그것이 북한의 테러로 밝혀졌듯이 이번에 미녀 첩보원 두 명 중 한 명이나 이런 사람이 체포된다면 이게 폭로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아마 트럼프 정권 또 유엔 뭐 중국마저도 북한의 이와 같은 반일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찬일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최은기 기자의 인터뷰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 역시 김정남 피살 소식을 긴급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개혁 성향을 갖고 있었고 또 북한의 3대 세습에 반대했다고 소개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4일 김정남 피살 소식을 전하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북한 지도부와 관련해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신문은 김정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으로 오랫동안 당연한 후계자로 여겨졌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위조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다 추방당한 뒤 아버지의 신임을 잃고 해외에서 떠돌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남이 2010년 일본 아사히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3대 세습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의 사망 이후 싱가포르의 스시 요리집이나 베이징의 고급 호텔 주점에서 목격된 것 외에는 대외 활동을 극도로 자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정남이 베이징과 싱가포르, 마카오를 오가며 살았다며 김정은에 이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김정남을 중국 당국이 오랫동안 보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USA Today 신문은 김정남 피살이 확인되면 장성택 사망 이후 최고위급 처형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그에 대한 암살 시도들이 보도된 바 있으며 김정남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으로 널리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신문은 김정남이 개혁을 주장하다 김정일과 불화가 깊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남이 도쿄신문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스위스 유학 후 북한으로 돌아간 뒤 아버지와 더욱 사이가 멀어졌다. 내가 개혁과 시장 개방을 고집해 결국 아버지의 의심을 샀기 때문이라고 밝힌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USA Today 신문은 또 김정남이 북한의 세습 체제를 비판했으며 북한을 통치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김정은이 권력을 잡기 전에는 김정일의 아들 중 김정남이 가장 잘 알려져 있었고 그가 물의를 빚은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됐었다고 소개했습니다. CNN 방송은 김정은이 고위 북한 지도부를 숙청하는 가운데 김정남의 사망 사건이 불거졌다며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후 340명을 처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신문도 김정남이 북한의 권력 세습에 반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복 동생 김정은의 권력 승계가 외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북한이 체제를 비판하는 이들을 목표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도 김정은이 2011년 권력을 잡은 뒤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하기 위해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무자비한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김정남 암살이 이미 경색된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인맥이 많은 장성택이 처형됐을 때에도 중국 당국이 격노했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김정남 피살 소식을 신속히 전하며 그가 북한 정권과 갈등을 빚을 만한 요소들을 소개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김정남이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는 등 개혁 개방을 지지한 까닭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후 북한에서 멀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상계신문도 김정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지만 개혁 개방을 지향해 불화를 겪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화통신 등 중국 주류 매체들은 한국 언론을 인용하며 사실만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다만 일부 인터넷 매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분석도 담았습니다. 중국 미래망은 한국 매체들을 인용해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잡은 뒤 고모부 장성택이 외교와 경제정책을 놓고 대립하면서 김정남에게 권력을 잡도록 종용했다는 말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봉황망은 김정남이 암살 위협에 시달려왔다며 그가 서방사회에 가장 근접한 생활을 한 북한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만장일치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최근 발사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13일 비공개 긴급회의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이번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시오고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기자들에게 현 상황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만장일치로 규탄했다며 긴급회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We had a good discussion. There was unanimity in condemning the launch and the expression of concern about the situation.
이어 매우 강력한 기존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면서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언론 성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의 개발을 돕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12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9월 9일 핵실험에 이어 안보리의 반복된 성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이번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안보리에 명시된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노력을 배가해달라며 특히 지난해 채택된 2321호와 2270호에 포함된 포괄적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2321호와 2270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최대한 빨리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보리는 현 상황을 계속해서 긴밀히 주시하고 기존 결의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은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5개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만장일치의 합의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별도 성명에서 안보리의 모든 회원국들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북한 정권과 그 조력자들에게 이 같은 발사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북한의 책임을 추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려는 의도와 함께 기술적 진전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동 성명을 낸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나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I think it has to be seen as both a demonstration of technical capacity and a political statement.
자누지 대표는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진전을 이루려는 의도라면서 동시에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통상 북한은 미국의 대선 후 몇 주 혹은 몇 개월을 도발하지 않는데 이는 새로운 대통령이 북한에 신호를 보낼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긍정적인 신호를 받지 못한 북한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취임했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에 관대한 제스처를 보이지 않자 북한이 그해 4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와 달리 취임 3주가 지났을 뿐이지만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는 설명입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미사일 한 발로 트럼프 대통령을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언론의 이목을 받고자 하는 의도와 미사일 발사를 통한 신기술 확보 의도,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 등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적어도 지난 4개월간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던 건 한국 보수 정권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칫 진보 정권의 탄생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란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아직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 잘 알 순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액션을 취할 것이란 점만큼은 분명히 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을 포함한 세컨더리 보이콧과 군사적 공격, 시험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은 물론 중국에게도 얻는 점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One will be bad for China, one will be bad for North Korea. The thing that's bad for China is that. The thing that's bad for North Korea is that they are giving the conservatives.
창 변호사는 중국의 입장에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고 북한으로선 한국 차기 정권을 보수 정당이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이번 미사일 발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발사를 한 데 대해선 정치적 목적보다는 기술적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고체 연료를 사용한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What was interesting is that Trump's comments were very clipped, very short, which is an indication that they don't know.
창 변호사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매우 절제되고 짧았다면서 이는 백악관의 대북 정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대북 정책이 나오기까지 이를 다듬고 고민하는 건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레리 닉시 연구원도 이번 시험 발사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Regardless of the politics of it, main purpose is really to advance the technology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is missile.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 근접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2020년까지 미국 본토에 탄도미사일을 도달하게 만들려는 북한의 목표가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오는 17일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인권상황과 관련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VOA는 이를 맞아 이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소개해드리는 기획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이 북한의 사상과 표현, 또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이현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와 언론과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먼저 북한 당국은 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 숭배와 절대적 복종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한 탈북자는 시와의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서울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은 김일성 유일사상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 김일성이 사상 위에는 허용을 하지 않거든요. 북한 법에 따르면 북한 사상을 버리고 기독교 사상으로 나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그 법이 있어요.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어릴 때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을 숭배하도록 배웠고 여기에 이제는 김정은까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이런 공식 이념과 체제 선전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사상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수령에 대한 개인 숭배에 이념적으로 도전한다는 이유로 기독교 전파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받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은 종교 활동이 금지되고 박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독교 신자들은 적발될 경우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탈북자는 워싱턴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북한이 종교에 대해 적개심을 보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 사회는 김일성이라는 교주의 주체 사상이라는 경전에 의해서 유지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배치되는 기독교이든 그 어떤 그 천주교이든 아니면 또 다른 종교가 들어갔을 때 말 그대로 김일성 종교가 그 무너지고 훼손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모든 사회적 활동이 조선 노동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동당사나 사회단체를 통해 주민들을 감시하고 일상활동을 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들마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존경하고 숭배하도록 배웠고 집단체조와 기타 강제적 집단선동행사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북한에서 정치체제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반국가적이나 반혁명적이라고 여겨지는 감정의 표현을 감지하기 위해 거대한 감시체제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에서 기자와 작가를 지낸 탈북자 장혜성 씨는 서울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에서는 아무도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없으며 정부를 비판하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동료 작가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좀 자기 쓰고 싶은 글을 쓰는가? 이 말 딱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요덕 수용소 15호 정치범 관리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정보 제공자는 당국의 통제를 받는 매체뿐이고 텔레비전 시청과 라디오 청취, 인터넷 접속은 엄격히 제한되며 모든 매체의 내용은 빈틈없는 검열을 거치며 노동당의 지령에 부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철도 방송원을 지낸 탈북자 정준하 씨는 서울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의 모든 매체가 당이 강요하는 사상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북한의 언론을 통해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는 꼭 사상이 지배합니다. 당에서 말하는 사상 곧 당의 방침이나 이런 것은 모든 방송에 철저하게 제일 선차적으로 구현되는 그러한 기본 지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외국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면 처벌을 받으며 여기에 외국 영화나 드라마도 포함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 기술의 발달로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정보와 매체 유입이 증가하면서 북한에서도 대량의 외부 정보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위기를 맞은 북한 당국이 정기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를 통해 정보 독점을 유지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 소개해드릴 탈북자는 황해도 해산에서 온 40대 남성 김마태 씨의 이야기인데요.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김 씨의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 동부 뉴욕과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시카고는 예술과 문화 그리고 건축미학의 도시로도 유명한데요. 미국 내 대형 호수 가운데 하나인 미시간 호수와 접해 있어 마치 해안가 도시처럼 느껴지는 아름다운 전경도 유명합니다. 이 도시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15만 명으로 미국 내 한인 인구 순위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탈북자 수 역시 적지 않은 규모인데요. 시카고 지역 한인 언론사와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대략 30명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0대 탈북 남성 김마태 씨는 미국을 제2의 삶의 터전으로 선택했는데요. 지난 2014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곧바로 시카고에 정착했습니다.
이 눈은 언제 쌓인 거예요?
예?
이 눈은 언제 쌓인 거예요? 길가에 눈이 많이 있는데?
예, 이게 전주일 날이든가?
그 일주일 됐어요?
네, 눈이 날씨가 차니까 녹지 않았어요.
김마태 씨는 황해도 해주 사람입니다. 북한을 떠나온 지 3년이 채 안 돼 황해도 맛씨가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이제 미국에서의 세 번째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겨울 날씨는 미국에서도 춥기로 유명하지만 김 씨에게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럼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 보면은 북한 생각나세요?
예.
북한 생각이 나느냐는 질문에 이름 모를 한 북한 아주머니 얘기를 꺼내는 김 씨.
네, 한 아줌이가 가는데 등짐을 메고 가는데 같이 가면서 아줌이하고 쭉쭉 말을 하는데 아이를 놓고 지금 그 시에 그 물이 솟아나니까 술을 만들어 온 걸 지금 시내에 팔아나간단 말인데 40리를 걸어서 아이를 지금 업었죠 뭐 지금 이제 갓난 아이니까 야, 야 나이 땐 좀 좋아질까요 하면서 그러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추웠던 겨울 술 판 돈으로 옥수수 가루 좀 사고 야채 좀 사서 풀죽을 끓여 먹을 거란 얘기를 김 씨에게 했던 아주머니. 아이를 등에 업은 이 여인과의 대화는 김 씨가 북한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진 같은 생생한 기억이 됐습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의 삶과 뭐가 다르게 있느냐는 김 씨. 하지만 자신은 굶주림 때문에 탈북을 결심한 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배고픔이 뭔지 몰랐던 청년 시절, 자신의 탈북이 예고돼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김 씨는 이미 20대 나이에 북한 정권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미용평이 나간 데부터 혼났죠, 뭐 정확히 말이죠. 그 사람하고 접촉을 많이 하면서 그 사회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죠, 또. 툴지, 군복을 다 벗고, 옷을 완전히 벗고, 옷만 벗는 게 둘째가 아니라, 당원은 그렇게 출당을 안 시키고, 혁명화라는 게 가장 힘든 중공업 부문에 가서 일해라. 노동자로구나.
1983년 남한으로 귀순한 이용평 전 대령 때문에 앞길이 막힌 친척의 불행을 지켜봤던 김 씨는 당시 처음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구조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구조가 북한은 정부에 의해 기성된 사회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나는 무엇인가 하는
나의 정치성을 대해서 알게 됐지 뭐. 동물의 집안의 정치성을 알게 됐지 뭐. 그러니까 우리 부모, 아버지의 친척들이 다 자상농이었단 말인데 일제시기에.
그런 일이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줬어요?
영향이 또 많았습니다. 그 이후엔 또 대학을 내 의학대학을 갔습니다. 의학대학, 해수의학대학. 일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행운인지 모르겠는데 뽑혀가지고 유학시험에 뽑혀가지고 유학을 가게 돼서요. 가기 전에 강습을 해요. 강습. 소련은 1년을 강습하고 다른 체코, 벵그리아, 독일 이런 나라는 6개월 강습하고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2기생이면서 소련을 받았죠. 소련을. 그러니까 언어교육이든 역사교육이든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배워준단 말이죠. 예비과.
예비과.
예.
북한 정권에 대한 막연한 반감에 사로잡혔던 김 씨는 당시 유학의 기회가 주어졌었다고 말했습니다. 유학길에 오르기 위해 1년에 걸친 교육도 받았습니다. 북한을 벗어나는 삶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외국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유학길이 막히고 이후 결혼해 아들, 딸 낳아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무역을 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사업도 안 되고 거기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김 씨는 자신의 삶에 대한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졌습니다.
북한에서 비즈니스 하나가 많이 뺏겨서요. 북한 당국에. 저게도 한 차씩 두 번 뺏겼고 무슨 무역 비슷한 그런 걸 해서요. 마지막에는 또 쌀도 좀 뺏겼고 좀 이유 없이 나무나 그 북한에는 폭우가 흉심이 많아요. 못하게 된 폭우가. 뭘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야,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다.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다음에는 그들하고 나하고 한 길을 먹고 갔구나. 또 생각했고 이? 북한 정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정권에 대한 불만이 알게 모르게 드러났고 김 씨를 염려한 보위부 친구로부터 여러 번 주의도 받았습니다.
나라의 정권에 대해서 이 원망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걸 표현을 안 하지만은 어떠금씩 나간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데 그것이 다 귀에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그 귀에 들어가는데 그 나의 친구들이 머리를 흔들어 주더라고요. 나보고. 아, 그러니까 너에 대한 자료가 좋지 않게 들어온다. 그래서 의자 같이. 그런 뜻으로.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김 씨는 점점 고향 땅을 떠날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2014년 탈북 당시 딸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부모와 아내 그리고 아들까지 사고로 죽고 없는 상황에서 남은 딸 하나 앞길을 염려해 행동에 옮긴 겁니다. 당시 무역을 하고 있었던 김 씨는 가진 재산을 거의 날렸지만 집 한 채만은 겨우 남겨놨었고 탈북을 위해 집을 팔았습니다. 배도 한 척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해수에서 나오려고 하시오. 해수 앞에가 연평도니까. 연평도까지 가깝죠. 그것도 또 일이 안 됐습니다. 배도 잘못 샀고 또 배출항을 또 이루저하게 제동으로서 못 나가게 하고 딸 데리고 좀 정신없이 지금 방황하죠. 지금 청진이고 평양이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청진에서 여행자 집결소에 들어가게 됐다고 김 씨는 말했는데요. 그곳에서 딸과 함께 강제 노동을 하며 40일을 살았습니다.
여행자 집결소라고 해서요.
집결소.
네, 감옥이죠. 뭐 결국. 거기에 딸과 함께 잡혀 들어갔다가 40일 동안 잡혀가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이게 증명서를 준단 말이죠. 퇴소증이라고. 그거 가지면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으니까요. 내가 골도 뜯으시니까요. 또 그걸 가지고 두만강 쪽으로 갔대요. 내가 탈북을 못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탈북을 결심하고 떠돌기를 1년. 김 씨는 떠돌다 돈이 떨어져 평양으로 들어가는 등 딸과 함께 불안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오늘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3m, 서해 북부 0.5에서 2m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 끼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낮 기온 5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6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 5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에는 1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5도, 희천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구름이 많고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7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7도고요. 신계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11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9도, 낮 기온 0도고요. 장진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1도입니다. 풍산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 낮에는 3도, 운기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 기온은 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끼고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 0.5에서 3m 사이, 서해 북부는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2월 15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 형인 김정남이 피살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에 따르면 북한 국적의 김철이란 이름의 남성이 13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병원으로 옮겨지던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관할하는 말레이시아 경찰 관계자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망한 남성이 오전 10시 30분 마카오로 출국할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쿠알라룸푸르 공항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6일 마카오에서 입국했던 이 남성이 이날 출국 대기 중 여성 2명으로부터 화학물질로 보이는 액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공항 관계자 역시 VOA에 김정남이 오전 9시 무렵 공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며 15일에 부검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김정남을 공격한 두 여성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며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용의자를 북한 여성 요원으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외교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13일 비공개 긴급회의 뒤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이번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최일 영국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북한 대사를 불러 북한의 행동이 여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자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로 돌아와 핵과 탄도미사일 대신 자국민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현학봉 당시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었습니다.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과 관련해 전격 사임했습니다. 플린 보좌관은 사임서에서 자신이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불안정한 정보를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 등에게 보고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 보좌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키스 켈로그 전 육군 중장을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보좌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돼 사임을 권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14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리 인상 시점을 너무 오래 기다릴 경우 물가 상승을 촉진하고 연방준비제도가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상하게 돼 경제성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점 등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각에선 이르면 오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로부터 모술 서부 지역을 최종 탈환하기 위한 진격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라크 육군 제9사단의 왈리드 칼리파 부사령관은 14일 모술 남부와 서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군 부대가 최근 이틀간 서부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충성을 맹세한 필리핀 반군단체가 독일인 인질의 몸값을 요구하며 살해 위협을 가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부 사야프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독일인 유르켄 칸트너 씨가 등장해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영상 속 자막에는 오는 26일 오후 3시까지 3천만 페소, 미화 60만 달러의 몸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인질을 참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란은 서방 주요 6개국과의 핵 합의를 계속 이행하고 있다고 아마노 유키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14일 두바이에서 기자들에게 일부 중수 보유량을 약간 초과한 것을 제외하면 핵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서방 주요 6개국과의 핵 합의에 따라 최대 130톤까지의 중수를 보유하도록 허용됩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